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도네츠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대규모 공세를 저지했다고 오늘 밝힌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군이 어제 오전 6개 기계화 대대와 2개 탱크 대대를 동원해 도네츠크 남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 지역 전선을 따라 5개 구역에서 대규모 공세를 펼쳤지만 이를 저지하고 수백 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적의 목표는 전선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우리의 방어선을 뚫는 것이라면서 적이 임무를 달성하지 못했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육군사령관은 오늘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 북부의 분쟁 지역인 바흐무트 근처에서 계속 전진하고 있다며 러시아군의 반격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느 시점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미국 관리들이 이를 위해 고위급 수준에서 향후 몇 달간 중국 관리들과 접촉하는 것을 곧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그리고 나면 어느 시점에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다시 회동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특히 경제와 기술에 관한 주요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경쟁이 갈등이나 대립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는다며 그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더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해 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다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의 이 같은 발언은 미중 관계가 계속 경색되면서 양국 간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 해군이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 군함이 미 군함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 해군이 어제 늦게 공개한 이 동영상에는 중국 군함이 잔잔한 바다에서 미 해군 미사일 구축함 USS 정운함의 항로를 가로지르며 끼어드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에 정운함은 항로를 바꾸지 않았지만 중국 군함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10노트로 줄였다고 미 해군은 설명했습니다. 미 해군은 중국 군함이 정운함 150야드 근처까지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바람 소리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영어로 자유로운 항해를 제한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당시 정운함은 캐나다 해군 호위함 몬트리올함과 타이완 해협에서 정례적인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중국 함정이 안전항해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어제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하루 100만 배럴 추가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석유수출기구와 러시아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장관급 회의에서 7월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5월에 약 1000만 배럴에서 900만 배럴로 감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하루 생산량은 수년 만에 최대 감산이라고 사우디 에너지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압둘라지즈 빈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은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예측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이 시장은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태난먼 민주화 시위 34주년인 어제 희생자 추모에 나섰던 홍콩 시민들이 경찰에 체포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오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구금된 홍콩 주민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홍콩 경찰은 어제 태난먼 민주화 시위 34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던 주민 23명을 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구금하고 53세 여성을 경찰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국방장관들이 양국 간 국방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안타라 통신은 오늘 보도에서 프라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어제 싱가포르에서 리상프 중국 국방부장과 만나 양국 간 국방협력에 대해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비안토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와 중국 간 2+2 포럼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포럼은 특히 향후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포괄적인 협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지폐와 동전을 만들어내는 조폐공 민트는 다양한 액면가의 동전으로 역사 인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25센트 쿼터 동전은 지난해부터 4년간 미국 역사에 큰 역할을 한 여성을 기리고 있는데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 얼굴이 앞면에 새겨진 이 쿼터 동전의 뒷면에 누가 있는지 또 새겨진 문양과 숫자 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보게 합니다. 자, 우리의 미국 조폐국은 지난해에 이어서 5명의 여성을 쿼터 동전으로 기리고 있습니다. 미국 최초의 아프리카계 조종사이자 최초의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 조종사였고요. 국제 조종사 면허증을 취득한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베시 콜먼을 시작으로 하와이 원주민 작곡가로 훌라춤 댄서였고요. 교사였고 또 사라지고 있던 하와이 말과 역사 전통을 알리는 운동을 했던 이리스 카나카올레가 있습니다. 또 미국의 영부인 가운데 가장 활동적이고 영향력을 보였던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리노어 루스벨트를 기념하는 쿼터 동전이 바로 6월 5일 월요일부터 유통이 되고요. 8월에는 멕시코계 미국인 언론인으로 교사였고 지역사회운동 또 여성참정권운동에 앞장섰던 호비타 이다르의 25센트 동전이 나옵니다. 또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으로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 미국 최초의 프리마 발레리나가 된 마리아 톨치프를 새긴 25센트 쿼터 동전 유통은 올 가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사실 한미동맹의 시작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 1882년에 서구 열강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라 할 수 있는
네, 한국 서울에서 미국과 한국의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헬로우 서울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6월 5일 월요일이고요. 아침 9시 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17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6월 6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 또 강원도 평강은 오전부터 개성은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 예상하고요. 약간 강한 바람이 대부분 지역으로 불고 특히 영동 지역의 바람이 세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지역에 따라 6도에서 19도, 낮 최고는 13도에서 27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 바다는 오전에 물결이 2m까지입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 내리다가 맑아지는데요.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 2m까지 일겠습니다. 조두시의 기온 보시죠.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17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24도까지 오릅니다. 신의주는 17도에서 22도, 개성 16도에서 25도, 함흥은 16도에서 26도입니다. 원산 18도에서 27도, 청주는 14도에서 24도, 끝으로 해산은 10도에서 19도 사이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공격을 물리쳤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5일 발표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에서 미국과 중국 해군 함정 사이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 해양경비대가 사상 처음으로 합동훈련 중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공격했지만 격퇴됐다는 거죠? 러시아 국방부 발표는?
맞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대규모 공격을 물리쳤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5일 아침에 올린 영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4일 아침 기계화 대대와 전차 대대로 도네츠크 남부 5곳을 공격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가 어떻게 사실로 확인됐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언론은 이 발표를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공격 목적은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러시아군에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한 지역의 방어만을 뚫는 것이었지만 그들이 임무를 완수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우크라이나군 250명이 사망했고 전차 16대, 보병 전투차량 3대 그리고 장갑 전투차량 21대를 파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 국방부 발표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1일 전황보고에서 동부 루한시크주와 도네츠크주에서 29차례 전투가 있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네.
한편 우크라이나 전략 커뮤니케이션 센터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러시아가 거짓말을 유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쪽 얘기는 러시아의 발표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인가요?
맞습니다. 이 기관은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기를 꺾고 지역 사회를 오도하기 위해서 이 러시아 쪽 선동분자들이 이 전황에 관해서 거짓 정보를 퍼뜨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가 곧 반격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자 4.21 공격이 그 반격이 시작됐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많은 언론은 반격이 4.21에 정식으로 시작됐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런 건데 보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과의 회견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그는 반격 준비가 됐지만 시간이 더 걸리고 큰 희생을 치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반격 작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다면서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 방면으로 완전하게 다르게 반격할 것이고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있었네요.
네, 러시아군 미사일이 3일 저녁 이 드니프로시 외곽에 있는 한 아파트 건물에 떨어져 이 2살짜리 여자아이가 숨지고 25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4일에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도 크유를 포함해서 몇몇 지역을 무인기 드론과 순항미사일로 공격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공군은 중부 지역에 있는 한 공군 기지에 러시아 미사일 2대가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공군 기지를 공격해 그곳에 있던 비행기들과 탄약고를 파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는 지난주에도 우크라이나에는 목표물을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며칠 동안 우크라이나 방공포대와 공군기지, 탄약고, 그리고 무기 제조 공장 등을 공격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에는 러시아 지역도 공격받았다는 발표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바체슬라프 글라드코프 벨고로드 주지사는 우크라이나군 포격으로 적어도 2명이 숨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크름반도에 있는 이 잔코이시 당국은 4일 우크라이나군 드론 공격을 받았지만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최근에 러시아인들로 구성된 준 군사 조직이 러시아 그 벨고르드 지역에 들어가서 전투를 벌여서 눈길을 끌었는데 이번에 포로를 잡았다고 주장을 하는군요.
네, 이 러시아인 준 군사 조직들이 이 우크라이나에 접한 벨고르드 지역을 다시 공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인 조직 가운데 하나죠. 이 러시아 의용군 측이 전투를 하는 듯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러시아군 포로가 있다면서 이 러시아 당국에 이 포로들을 교환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들 주장이 사실인지는 현재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러시아 쪽에서는 반응이 있었습니까?
네, 바체슬라브 글라드코프 벨고로드 주지사는 이 요청에 응했지만 포로들이 여전히 살아있을지는 회의적이라면서 그래도 만나서 교환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의용군 측은 이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면서 이 잡은 포로들을 우크라이나군 쪽에 넘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타이완 해협으로 가죠. 토요일에 이곳에서 미국 해군하고 중국 해군 함정 사이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 있었네요.
네, 미 해군 구축함 정훈함과 캐나다 해군 호위함인 몬트리올함이 3일 타이완 해협을 지나갔는데요. 네. 도중에 이 중국군함이 나타나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훈함을 위협했다라고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발표했습니다.
예, 안전하지 않은 방법의 위협,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당시에 정훈함과 몬트리올함이 함께 항해하고 있었는데요. 네. 중국군함이 정훈함으로 바짝 접근해서 선수 앞에 140m 지점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예.
그래서 충돌을 피하려고 해군 구축함이 항해 속도를 늦췄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캐나다는 두 나라 군함이 국제법에 따라 정기적인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일에 대해서 중국군 반응 볼까요?
네,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정군은 미국과 캐나다가 의도적으로 위험을 도발했다고 비난하면서 군이 법과 규정에 따라 상황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정훈함이 아시아계 미국인 이름을 딴 첫 구축함인데요.
네.
정훈은 하와이에서 태어난 중국계 해군 제독입니다.
최근에 남중국해에서도 위험한 상황이 있었죠.
네, 최근에 이 미군 정찰기가 이 남중국해 상공에서 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중국 전투기가 여기에 바짝 접근해 날아와서 또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난 주말 동안은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라는 행사가 진행됐는데 이번 그 행사에서도 타이완 해협 사건이 언급됐습니까?
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3일 연설에서 미국은 중국의 괴롭힘이나 강요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남중국해와 타이완 해협 내 광대한 수역이 자국 영해라는 중국 주장에 맞서서 이들 수역이 공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들 지역 상공과 수역을 계속 주기적으로 항해하거나 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행사에 리상푸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도 참석을 했는데 이 리 부장도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4일 연설에서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이 위험을 만들어낸다고 비난하면서 자신들 영공과 영해나 신경 쓰는데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 또 이들 나라 군함과 군용기에 가장 좋은 건 다른 나라 영토 주변에서 폐쇄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올해 샹그릴라 대화에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리 중국의 국방부장이 만날지 그 행보에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네. 미중 관계가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다가 양국 국방장관이 만난 지가 오래돼서 더 그랬습니다.
네네.
하지만 두 사람이 별도로 회담하지는 않았고요. 대신 각자 연설에서 현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참고로 이 아시아 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주관으로 지난 2002년부터 싱가포르에 있는 샹그릴라 호텔에서 진행되어 와서 보통 샹그릴라 대화라고 부릅니다.
네. 자, 미국 국방부가 참 그동안 중국 측에 고위급 회담하자 여러 번 제안을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 리상푸 부장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 2021년부터 뭐 10번 이상 제안했다는데요.
네.
하지만 중국 측이 이걸 거부하거나 이 제안에 아예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 두 사람이 회담할지 그게 큰 관심이었는데요.
맞습니다. 이 두 장관이 사실 3일 만찬장에서 만나서 악수를 하기도 했는데
네네.
뭐 길게 대화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오스틴 장관은 3일 연설에서 이 만찬장에서의 진심 어린 악수가 실질적인 관여의 대체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중국이 군사회담을 거부해서 이 상호 이견에 관해 두 강대국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라고 비판했는데요. 대화는 보상이 아니라 필수라고 또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 이 두 나라 장관이 그밖에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먼저 리 국방부장은 이 양국 사이 심각한 분쟁이나 대립이 이 세계에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현재 최악인 두 나라 관계를 개선할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 또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미국 등 몇몇 나라가 내정 문제에 간섭한다면서 이 중국은 평화적 발전 경로를 추구하지만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걸 절대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미국의 오스틴 장관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미국이 침략을 저지하고 번영을 촉진하며 갈등을 예방할 규칙과 규범을 심화하기 위해 공유된 목표를 가지고 이 동중국해에서 남중국해 그리고 인도양에 이르기까지 친구들과 함께 계획과 조율 그리고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세 번째 소식은 남중국해로 가죠.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필리핀의 해양경비대가 합동훈련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죠.
네, 세 나라 해양경비대가 남중국해 인접해역에 의해서 지금 같이 훈련 중입니다. 나란히 한다는 뜻인 이 카아가페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번 합동훈련이 지난 1일에 시작했고요. 오는 7일에 끝납니다. 네. 그런데 이들 나라 해양경비대가 함께 훈련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네, 미국, 일본, 필리핀 이 세 나라 해양경비대가 어떤 목적의 훈련을 하는 겁니까?
네, 훈련 관계자들은 세 나라 함정이 해양법 집행, 해양 안보와 안전, 수세 구조 훈련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 훈련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필리핀 해양경비대 롤란도 푼잘랑 중장은 미국과 일본 해양경비대는 인적 자원 개발 프로그램 특히 법 집행 분야에서 우리를 도와왔다면서 이번 훈련은 필리핀 대원들이 감사를 전하고 이들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과 필리핀은 중국의 대응에서 요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번 훈련에 일본이 참여한 것이 특히 눈에 띄네요.
맞습니다. 마치다 케니치 필리핀 주재의 일본 대리대사는 우리는 해양 안보 능력과 항행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해 필리핀과의 협력을 확고하게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일본은 해양국가로 규칙에 근거한 해양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말은 일본도 그 훈련 해역에 인접한 남중국해하고 무관하지 않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 2월에 일본에서 만나서 남중국해 등 영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일본이 필리핀 해양경비대 현대화를 돕고 있는데요. 필리핀 해양경비대가 쓸 이 다목적 대형 함정을 건조하기 위해 일본이 필리핀 측에 차관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본 차관으로 만든 이 필리핀 함정 두 척도 이번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합동훈련 목적 가운데 하나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네, 필리핀 해양경비대 측은 그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필리핀 해양경비대 대변인은 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을 언급하면서 서쪽 필리핀 해와 관련된 문제들과 이번 훈련이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미국 측의 설명은 어떻습니까?
네, 훈련에 참여한 미 해양경비대 스트렌튼함의 브라이언 크라우틀러 함장은 이 세 나라 해양경비대 사이의 처음인 이번 합동훈련은 전문적 교류와 합동작전을 통해 국제적 해양 통제를 강화하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철석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협력국들과 함께 전문적이고 규칙에 근거한 해양 활동 표준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훈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최근 플로리다주가 남미 출신 이주자들을 사전 통보 없이 캘리포니아주로 보낸 데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CNN 타운홀 미팅에서 경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5월 미국에서 고용이 여전히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실업률은 앞선 달보다 다소 올라갔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최근에 미국 남부 국경을 넘은 이주자들이 캘리포니아주로 보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플로리다주가 최근 사전 통보 없이 16명의 남미 이주자를 캘리포니아의 주도 세크라멘토로 보낸 데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법무장관은 3일 밤 성명을 내고 해당 조처에 플로리다주 당국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의 성명 내용을 자세하게 보죠.
예, 본타 법무장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아직 조사 중이지만 우리는 이들 이주자들이 플로리다주 정부의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주자들이 플로리다 비상관리국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세크라멘토로 이송됐으며 버톨 시스템스라는 계약업체가 이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서부 해안에 있는 주고요. 플로리다주는 완전히 반대쪽 남동부 끝자락에 있는 주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 두 주가 이주자 문제로 이렇게 갈등을 겪게 된 건지 경위를 좀 봐야겠네요.
예, 캘리포니아 주 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16명의 남미 이주자가 가톨릭 교회 세크라멘토 교구 문 앞에 내려졌습니다.
네.
자, 이들은 모두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주시는데요. 멕시코와 맞닿은 미 남부 텍사스주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 먼저 버스를 타고 뉴멕시코주로 갔고요. 이후 전세기에 실려 세크라멘토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주자들을 세크라멘토로 실어 간 전세기가 플로리다주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지난해에도 바로 이 버톨 시스템스 사이에 156만 달러를 지불하고 텍사스주에 있는 이주자들을 두 대의 비행기에 태워 매사추세츠주의 유명 휴양지인 마서스 비니어드 섬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네. 이주자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캘리포니아주로 오게 될 것을 알았다고 합니까?
몰랐다고 합니다. 이주민들을 돕는 종교단체인 피코 캘리포니아 측은 텍사스주 엘파소의 이민자 센터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자리와 여행을 지원하겠다며 이주자들에게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주자들은 자신들이 세크라멘토로 가는지 몰랐고 또 소지품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당국은 어떻게 이주자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까지 오게 된 건지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본타 법무장관은 아직 증거를 계속 수집하는 중이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히 말하고 싶다며 주 정부가 허가한 납치는 공공정책적 선택이 아니며 부도덕하고 혐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법이나 형사법 위반 혐오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본타 장관은 캘리포니아주는 이주자들을 두 팔 벌며 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플로리다 정부는 이 캘리포니아 주의 이런 움직임에 어떤 반응인가요?
예, 주정부나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측 모두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이주자 이송 문제는 당파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는 게빈 뉴섬 주지사와 본타 법무장관 모두 민주당 소속인데요. 민주당은 이민 정책에 비교적 관대한 편입니다.
네, 반면에 공화당은 입장이 다르죠?
예, 공화당은 무분별한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남부 국경의 이주자가 급증한 이유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허술한 이민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부 국경의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은 정부의 이민 정책에 항의하는 의미로 지난해부터 불법 입국자들을 버스에 실어 민주당 시장이 있는 대도시와 워싱턴 DC 등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공화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예.
내년 대선 출마를 이미 선언하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앞서 지난해 이주자들을 마서스 비니어드 섬으로 보낸 것과 관련해 항공편이 더 많을 수 있고 버스도 더 있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네.
이 불법 입국자들을 민주당 지역으로 보내는 일을 계속 힘을 보탤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계속해서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자, 공화당 경선 후보의 타운홀 미팅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2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4일 CNN 방송의 타운홀 미팅에 출연했습니다. 이날 타운홀 미팅은 공화당 초기 주요 경선지인 아이오와주에서 열렸습니다.
네. 자, 공화당 경선 후보 가운데는 두 번째로 진행된 CNN 타운홀 미팅이었죠?
네, 지난달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에 출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진행자와 격렬한 논쟁을 주고받는 한편 행사에 참가한 참석자들 반응도 아주 뜨거웠는데요. 네네. 하지만 이번 타운홀 미팅은 비교적 차분한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요. 진행자가 헤일리 전 대사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는 일도 없었습니다.
네. 자, 먼저 헤일리 전 대사가 이 타운홀 미팅에서 어떤 얘기했는지부터 보죠.
예, 헤일리 전 대사는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자,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유엔 대사로 일했지만 이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쟁자가 된 헤일리 대사는 지난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난임 사건을 일으킨 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옹호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북한이 세계보건기구 WHO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된 데 대해 김정은 에게 축하를 이라고 적었는데요. 이에 대해 헤일리 전 대사는 김정은은 깡패며 우리를 위협했다며 김정은을 축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뭐 다른 대선 후보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글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와 이번 주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독재자를 찬양하냐며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김 위원장은 자신의 국민과 우리 동맹들의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며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에 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헤일리 전 대사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입장을 냈다고요?
네, 헤일리 전 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 어느 쪽이 승리하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것을 비판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립적인 태도로 문제 삼았습니다.
네.
또 최근 디센티스 주지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영토 분쟁이라고 명명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는데요. 헤일리 전 대사는 이것은 자유에 관한 전쟁이며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 헤일리 전 대사가 공화당에서 출마하는 그 유일한 여성 경선 후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과 디센티스 주지사와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인데요.
네.
하지만 지지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로이터와 입소스의 최근 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49%로 압도적이고요. 디센티스 주지사가 19%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의 지지율은 4%에 불과하죠. 한편 이번 주에 펜스 전 부통령과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등이 대선 출마를 공식 발표할 예정으로 공화당 경선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은 미국 노동시장 관련 소식입니다.
예, 노동부가 지난 5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건수를 발표했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이루어진 신규 고용 건수는 33만 9천 건입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높은 수준인데요. 앞서 다우존스가 전망한 5월 신규 고용 건수는 19만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치보다 10만 건 이상 높게 나온 거죠.
네. 미국의 최근 고용 추세를 쭉 보면 어떤가요?
예, 신규 고용 건수는 올해 1월에 47만 건을 돌파한 뒤 두 달 연속 줄어들면서 3월에는 21만 건대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자 과열된 노동시장이 좀 이제 완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네.
하지만 지난 4월에 다시 30만 건 가까이 늘어난 데 이어서 5월에 또다시 증가한 겁니다.
지금 미국 노동시장에 나와 있는 일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노동부가 하루 앞서 발표한 구인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기업의 구인 건수는 1,010만 건에 달합니다. 앞선 달보다 약 36만 건이 늘어난 건데요.
네.
환산해 보면 실업자 한 명당 1.8개 일자리가 열려있는 겁니다.
예.
로이터통신은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적정 수준은 실업자 한 명당 1개에서 1.2개 일자리가 열려있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지난달에 이루어진 신규 고용 건수 33만 9천 건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 고용이 제일 많았을까요?
예,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부분이 지난달 신규 고용을 이끌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6만 4천 건의 신규 고용이 있었습니다. 정부 고용도 5만 6천 건이 있었고요. 의료 관리 부분에서 5만 2천 건, 또 레저 접객 부분에서 4만 8천 건의 신규 고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 고용 건수와 함께 실업률도 발표가 됐네요.
네, 지난 5월의 실업률은 3.7%로 집계됐습니다. 앞선 4월에 3.4%에서 0.3%포인트 올라간 것으로 시장의 전망치인 3.5%보다 더 높았습니다. 자, 일부 전문가는 고용 건수가 많았지만 실업률이 올라간 걸 지목하면서 과열 양상이 완화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분석에 힘을 실는 것이 바로 지난 5월에 시급 인상률이 조금 떨어진 거라고 하죠.
맞습니다. 5월에 월간 시급 인상률은 0.3%로 집계됐습니다. 4월에는 시급이 전달보다 0.4% 올랐는데 여기서 소폭 떨어진 겁니다. 자, 이로써 5월에 연간 시급 인상률은 4.3%로 앞선 4월에 4.4%에서 0.1%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엔 연간 시급 인상률이 2.8%였는데요. 그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 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현재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아주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고 연준이 또 이번 달 금리 수준 결정을 앞두고 있죠. 이번에 발표된 이 노동시장 관련 자료들도 면밀하게 살펴볼 테고요.
맞습니다. 연준은 물가와 노동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리 인상 수준을 정하는데요. 이달 13일에서 14일까지 이틀 동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발표하게 됩니다. 앞선 지난 5월에 발표해선 0.25%포인트 인상을 발표하면서 현재 기준금리는 5에서 5.25%인데요. 시장에선 연준이 6월에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연방 상원과 마찬가지로 연방 하원에도 기능별로 다양한 직위가 있습니다. 각 직위는 하원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정점에 바로 하원의장이 있습니다. 미국 정치에서 하원의장직은 강력한 권한을 갖는 자리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 하원 주요 직위 첫 번째 순서로 하원의장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The gentleman from the great state of California and the next speaker of the 118th Congress, Kevin McCarthy.
2023년 1월 7일 새벽 다수당인 공화당의 케빈 맥카시 원내대표가 하원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신임 맥카시 의장은 역대 하원의장 55명 가운데 한 명이 됐습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하원의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원은 그 의장과 그 밖의 임원을 선임하며 탄핵권을 독점하여 가진다.
하원의장은 하원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원내 다수당 지도자이며 하원의 행정 책임자입니다. 하원의장직은 워싱턴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직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의장은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로 1947년 대통령 승계법에 따라 대통령직 승계 순위에서 부통령에 이어 2위입니다. 의장은 새 의회 회기가 시작할 때 의원들이 뽑습니다. 각 당은 선거에서 새 의원들이 선출된 뒤 곧 의원총회에서 의장 후보를 선출하는데 실질적으로 다수당 후보가 의장이 됩니다. 만일 회계 중에 의장 자리가 비면 이전에 각 당이 뽑았던 후보 중에 새 의장을 선출합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219, the nays are 213. The bill is passed without objection. A motion to reconsider is laid on the table.
하원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업무 순서를 통제합니다. 또 필요할 때는 한 지역구 대표로 표결해서 한 표를 행사하기도 합니다. 하원의장은 하원과 상원 그리고 백악관 사이에서 협상가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밖에 하원의 근본 역할인 법안 발의와 처리, 그리고 세금을 거두고 들어온 세금을 쓰는 재정 권한 통제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건국 초기의 하원의장은 의원들 토론 중에 말하지 않았고 오직 의회 예식을 행할 때만 발언했습니다. 19세기에 강력한 의장 권한을 확립했던 헨리 크레이 의장이 토론 중에 종종 발언하기도 했지만 보통 다수당 정책을 강조하거나 지지를 독려할 필요가 있을 때만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850년까지는 하원 내 모든 문제에 투표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의장이 꼭 하원 의원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2023년 기준으로 하원 의원이 아닌 사람이 하원 의장으로 선출된 사례는 없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 하원 주요 직위 첫 번째 시간으로 하원 의장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올해는 미국과 한국의 동맹 역사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3년 10월 1일에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됐고요. 이후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군사 안보 조약과 함께 경제 원조, 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이 이뤄졌습니다. 미한 동맹의 기반 위에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요.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오늘은 미한동맹 70주년 특별전 같이 갑시다 전시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의 동효은 기자입니다.
4286년 1월 5일 이 대통령께서는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 장군의 초청으로 일본 도쿄에 있는
1948년부터 1958년까지의 이제 정치 외교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그런 모든 성과들을 총정리해서 냈던 영상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미한동맹 70주년 특별전 같이 갑시다가 열렸습니다. 미한동맹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동맹이고요. 지난 70년간 미한동맹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한국의 안정과 번영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안보협력을 넘어서 정치와 경제, 또 문화와 인적 교류까지 폭넓은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전시 취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오경훈 학예연구사에게 들어봅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이번 한미동맹 이제 70주년을 맞아서 이 한미동맹 체결의 배경과 그 과정을 담긴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는 전시를 같이 갑시다라는 제목으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동맹의 어떤 다양한 영향에 대한 그 역사적 문화적 시선으로 조명을 하는 전시로서 관람객분들이 한미 간의 어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좀 그려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미동맹에 관련해서 이제 상설 전시 주제가 돼서 앞으로 올해 말까지는 이제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미한동맹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동맹이긴 한데요. 오경훈 학예연구사는 조선시대 고종 때 맺은 조미수 통상조약이 그 시작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한미동맹의 시작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 1882년에 서구 열강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라 할 수 있는 조미수 통상조약을 처음이라고 한미동맹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군사 안보 토대 위에서 그런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어떤 한국에 대한 경제 원조, 뭐 교육, 과학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서 이제 재건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오늘날 같은 어떤 선진 한국의 모습이 이루어지는데 원천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좀 한미 동맹에 대한 어떤 역사적 문화적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게 이번 전시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에는 조미수호 통상조약과 미한상호방위조약의 체결과 발효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고요. 2010년대부터 기본동맹을 넘어서 전략적 21세기 동맹으로 강화되는 그 주요 과정을 연대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선을 보시면은 여기 1882년부터 연표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전체 전시장을 한 바퀴 이제 둘러싸고 있거든요. 쭉 따라가다 보시면은 중간에 1953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북미 상호 방위 조약 전문이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거는 저희 조미수교 제1조에 보면은 거중 조정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동맹을 맺은 국가끼리 제3외국 그러니까 외침을 당했을 때 상대국에 대한 지원과 중재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실었는데요. 똑같이 대한민국과 미합중 간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1, 2조가 그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약 100년 남짓한 후에도 이렇게 맨 처음에 군사 안보 조약에 대한 이제 내용이 똑같은 이제 내용이 실렸다는 게 어떻게 보면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시장에는 모두 39점의 전시품이 선보여지고 있는데요. 실물 조약문과 체결식 현장 사진, 그리고 미한 상호방위조약 서명식과 관련한 뉴스 영상도 있고요. 언론 보도와 포스터처럼 다양한 전시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연도 위에 현장 사진, 그 역사적 현장을 담은 사진들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이제 한미 간의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그 서울 그리고 워싱턴 각지에서 이제 체결했던 장면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 같은 경우 이제 타 기관에서도 이제 협조를 얻어가지고 저희 박물관 유물과 함께 사진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전시장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를 통해 미한 상호방위 조약의 새로운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한미 상호방위 조약 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이제 1953년 8월 네, 가 조인식이 있었는데 그 가 조인식 이후에 우리나라 공보처에서 발행한 겁니다. 사실 저희 박물관의 어떤 그 소장 정보에서도 여기 겉표지밖에 지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지금 안에 있는 속 내용이 공개되지가 않아서 이 안에 있는 속 내용을 좀 이번에 공개하려고 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에 대해서 이제 연설문들이 실려 있고요. 이승만 대통령하고 당시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하고 이제 공동 성명을 했던 이제 내용들이 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미한 동맹 또 하나의 축은 경제 원조입니다.
경제 원조 코너가 이제 1954년 이후부터 이제 좀 시작이 되는데 한국 민사 원조 사령부 포스터라든가 그런 거기에서 이제 발행된 포스터들을 좀 전시를 했고요. 앞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민사 원조 사령부에서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었던 곳에 학교 부지를 선정한 다음에 거기 학교를 지어주겠다는 그 사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진들이기도 해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제3철교 개통식 사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차가 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개통식 사진이어서 되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 있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 같은 게 이제 디지털 이미지로 좀 이제 복원을 한 거고요. 원 사진 같은 경우 이제 국가기록원에서 이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학예연구사는 미한 동맹 특별전을 마련하면서 관람객이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큰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시장을 둘러싼 연표의 숫자와 함께 그 당시 역사적 현장을 담은 사진 자료를 모으고 또 배치하는 데 가장 큰 신경을 썼고요. 더불어 전시를 준비하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된 사실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한미 양자 조약 현황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1948년 8월 15일 이후에 이제 수립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맺은 조약이 약 261개 전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지금 정면에 보시면 저렇게 표로 작성을 해놨는데 저희 전시장 오셔서 볼 수도 있지만 전시장을 이제 방문하시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 저희 공식 홈페이지에 이 한미 양자 조약 현황에 대해서 이제 올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전시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 경제 혹은 뭐 행정, 뭐 어업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런 조약들을 총 정리해보니까 261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더불어 오경훈 학예연구사는 전시장에 많은 외국인 관람객이 찾아온다면서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의 외교적 성과를 보여주는 전시가 되길 기대했고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교류홍보과의 학예연구사인 탁민정 씨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더 많이 찾아오길 바랬습니다.
네, 아무래도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한미동맹이 이루어지고 경제적이나 문화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교류가 확대가 되었는데요. 과거에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군사 안보 동맹이었다면 앞으로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다양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과거부터 동맹이 발전해 왔는지 요거를 학생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는 미국과의 교류 관계에 관심이 많은 한국 시민이 주로 찾아왔는데요.
아이는 일단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여권 재발급을 받으러 갔다 왔어요. 일단 아이가 어찌됐든 이중국적자지만 한국인이잖아요. 그 반쪽에 대한 뿌리를 알아야 자긍심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봐야 된다 생각했고 역사박물관 가서 제대로 보자고 그래서 갔다 왔어요. 지금처럼 저희 잘 미국과 한국 잘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잘 어우러지고 서로 윈윈하는 관계.
외교 관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의 저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워싱턴 선이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생겨가지고 보러 오게 되었어요. 저는 최근 두 개의 정권 동안 내용이 저는 기억에 남는데 이전 내용까지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편이 또 미국인인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저희 둘한테는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보러 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윤 대통령이 방미를 했잖아요. 그런 것까지 쭉 연결돼서 오늘날까지 이런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았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그런 희귀한 자료들인 사진들 그리고 포스터들을 볼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는 미국이 대한민국을 조금 더 도와주는 그런 관계에서의 협력 관계였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대등한 관계에서의 협력 관계를 이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말다툼. 사소한 말싸움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ve been meaning to talk to you about something. I feel like we've been bickering a lot lately, and it's been bothering me.
I hadn't noticed. I'm sorry if I've been getting on your nerves.
It's just that sometimes our conversations turn into arguments, and it feels like we're constantly disagreeing with each other.
Right. We can have differing opinions without it turning into a fight.
Yes, and we've been friends for so long, and I don't want something as trivial as bickering to ruin that.
I agree. We want a lot more laughter and a lot less bickering. 싸움 세 가지 표현 나왔습니다.
I feel like we've been bickering a lot lately.
나는 우리가 최근에 말다툼을 많이 한다고 느껴요. 말다툼.
Bickering.
빅거링이라고 합니다.
Argument.
논쟁이라는 단어도 나왔죠.
Sometimes our conversations turn into arguments.
Sometimes 어떤 때는 our conversations 우리의 대화가
turn into arguments.
논쟁으로 바뀝니다.
Bickering.
빅거링과 알규먼트의 차이는 빅거링은 말다툼으로 아주 별거 아닌 말싸움을 빅거링이라고 하고 알규먼트, 논쟁은 좀 더 사안 자체가 중요하고 논리가 있는 것을 알규먼트라고 합니다. 말다툼도 싸움의 일종이죠.
We can have differing opinions without it turning into a fight. We can have differing opinions.
우리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Without it turning into a fight.
싸움으로 turn into 어떤 것으로 바뀌다, 변하다.
We can have differing opinions without it turning into a fight.
우리는 싸움으로 변질되지 않고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보통 fight, 싸우다, F-I-G-H-T는 말싸움부터 뭐 육체적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 모두 다 포함이 되죠. 빅거링은 말다툼. 특히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아주 작은 문제들로 논쟁을 하는 것을 빅거링이라고 합니다.
I don't want something as trivial as bickering to ruin our friendship. Trivial.
하찮은 as bickering, 말다툼 같은 것으로 ruin, 망치고 싶지 않아요.
Our friendship.
우리의 우정을. 자, 그럼 느린 속도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ve been meaning to talk to you about something. I feel like we've been bickering a lot lately, and it's been bothering me.
I hadn't noticed. I'm sorry if I've been getting on your nerves.
It's just that sometimes our conversations turn into arguments, and it feels like we're constantly disagreeing with each other.
Right. We can have differing opinions without it turning into a fight.
Yes, and we've been friends for so long, and I don't want something as trivial as bickering to ruin that.
I agree. We want a lot more laughter and a lot less bickering. 대화 해석해보죠.
We've been bickering a lot lately.
우리는 최근에 말다툼을 많이 해요.
And it's been bothering me.
그리고 이것이 나를 신경 쓰이게 하고 있어요.
I hadn't noticed.
눈치채지 못했네요.
I didn't notice.
눈치채지 못했다고 해도 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차이점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당신이 그 말을 하기 전까지 몰랐다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I hadn't noticed until you pointed it out.
당신이 point out, 언급하다, 지적하다, 가리키다, 당신이 point out, 짚고 넘어가기 전에는
I hadn't noticed.
눈치채지 못했어요.
I didn't notice.
I didn't notice. 이것은 나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이 없이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이런 뜻입니다.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사소한 말다툼,
bickering,
논쟁,
argument,
싸움,
fight,
말싸움의 여러 가지 단계 영어로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